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길게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42절에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그들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회심을 경험한 3,000명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막 영적으로 깨어난 영적인 베이비비,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린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들이 바로 이 3,0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초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기억을 되새겨볼까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 안에는 지금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영적인 영아 수준에 있는 이 3,000명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영적인 대가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양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은 아주 준비된 영적인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전무했던 120명의 문도들이 나와요. 이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아주 잘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성도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는 3,000명의 영적인 베이비비들도 있었지만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았던 12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도 있었어요. 자,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영적인 베이비들도 있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4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오랜만에 저희 교회 와서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4주 동안 떠나 있는 이 강단,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요동함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겨 주시고 흔들림 없이 이 교회가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한 명이 없어도, 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규현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사실 제가 소개는 못 드렸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돌아보셨겠습니까? 예. 그리고 수영로 교회 출신 부목사님 교회들도 많이 가보셨는데 저에게 와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밝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고, 너무 안정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 잘하면 되겠다고. 저만 잘하면 되겠다고. 정말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난 12년 동안 아름답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떤 영적인 대가 한 명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조금 영적인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앞으로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자, 그들, 여러 다양한 수준의 영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는지가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라면, 성경적 교회라면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이 모습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신학자들이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여기 안에서 그 원리들을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자,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결국은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네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오로지라는 단어와 힘쓰니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로지는 영어로 보면 continually,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교회가 이 일들을 행해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니라. 여러분,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24절에도 우리가 한번 봤던 단어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힘쓰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내 직업인 것처럼 집중하고 올인하는 모습.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네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단순히 임시적으로 잠깐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마치 이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직업인 것처럼 그렇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묵상이나 교제나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잡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 홀대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을 꾸려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종사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에너지가 남아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마다 이 새벽에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감당했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 번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2절에 보면 먼저 그들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잘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가 병약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입맛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단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느끼는 인생.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왜곡되어지지 않고 복음이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부족하지만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 있는 이 주일 설교에 정말 집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나 우리 말씀 맡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를 통하여서, 저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이 흥황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던 걸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맨.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왜 중요한지가 아주 잘 나타났어요. 자,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얘기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이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것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선교를 가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한 영혼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목표가 변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죽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큼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사람들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 아닙니까? 겉면의 말인데, 디모데가 디모데 1장에 보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들으면서 어느 순간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통, 말씀으로 간통화시켜서 바울과 같이, 바울도 결국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어렸을 때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당장에 그것을 반응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함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제가 예전에도 첫 설교를 여기서 그 본문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이 모두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품어내죠. 이 아이의 그 존귀한 모습을 보고 품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석 달 이후에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떠나보냅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다 그냥 나일강가에 던져넣었어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예,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물에 띄워보내요.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는 두 군데 쓰였습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둘 다 험난한 그 물결 속에서 그 사람들을 지켜낸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죠. 여러분, 이것을, 그 본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세속의 물결이 범람하는 그 세상 가운데 아이를 그냥 던져넣어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방주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세속의 문화가 범람하는 그 땅 가운데 그 아이를 보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부모가 한 일은 뭐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나일강가에 범람하는 그 세속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부모가? 없어요. 우린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만 들어간다면 어떠한 세속의 범람하는 물결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다 컨트롤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구원의 방주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 아이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부모로서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주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자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도해 가는 거죠.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했던 일이에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주는 것. 구원의 지혜가 이르는 이 성경을 그들에게 매일마다 가르쳐 주었던 것. 이런,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에 다시 돌아가면 이 성경은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하면서 17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며 자라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를 삼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마음속에 새겨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훈련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매일마다 16절의 말씀처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그 훈련을 받게 되면 그제야 온전한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베이비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일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왜 큐티 학교를 새로 시작을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큐티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독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는 건요,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 그리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성경,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17절에 보면 이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요. 왜 제자로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예,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허락한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한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 행하며 한날 한날 사는 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에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찬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